숫자의 의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많은 숫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볼 때 숫자들 역시 의미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용하여 진귀한 이야기거리를 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숫자들의 의미를 그 가운데 함축시켜 놓았다고 여기시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연히 영적 생명의 손실을 연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성경 숫자의 의미는 상관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인 해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공교로운 일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많은 숫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매하기를 원하거나 그 뜻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계시록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보다 숫자를 더 많이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르게 그 의미를 해석하려면 우리는 먼저 숫자들에 대한 성경상의 의미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1부터 7까지는 모든 숫자들의 기본이 됩니다. 나머지 모든 숫자들은 이 일곱 숫자로부터 나오며 거기에서 의미와 해석을 얻게 됩니다. 7이 완전을 의미하는 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바입니다. 8은 결코 독립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7은 일주이고 8은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7보다 큰 모든 숫자들은 다 이 일곱 가지의 숫자에서 나온 것으로서 서로 더해지거나 곱해져서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은 2와 5에서 나온 것이고 12는 3과 4에서 나온 것이며 40은 5와 2와 4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의 의미는 곧 일곱 숫자 안에서 어떻게 서로 더해지고 곱해졌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몇 개의 숫자들을 보기로 합니다. 1.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1은 독립적이고 단독적이며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1은 스스로 만족되며 두 번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냅니다. 1은 모든 숫자의 첫째이며 창시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곧 그분이 만유의 근원이시요 모든 것들의 으뜸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성경상의 용법을 봄으로써 또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은 유월절이 첫 달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골고다의 구속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창세 첫날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성경의 맨 첫 권은 창세기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여호와께 드려짐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돌아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은 처음 익은 열매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섬김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범사에 그분으로 으뜸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 원문에서 오직 한 번만 말한 글자들은 모두 중요하고 기묘합니다. 이는 또한 부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1장 25절이 꿈은 하나이라고 말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상통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화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하나가 되게라고 말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연결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들을 종합해 봄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은 모든 숫자들의 모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모든 숫자들의 발단은 1에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십니다. 1은 모든 숫자들을 결합시키는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만유를 붙드십니다. 1을 뛰어넘어서 1 앞에 있을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은 하늘 위에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비록 이 수가 최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만 만약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면 거기에 악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는 다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면 곧 사람의 고립적임, 독불장군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하나님은 삼위일이시며 1, 2, 3이십니다. 이 삼일 가운데 성자는 두 번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미완성, 미종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온 둘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고난받음과 영광얻음의 두 큰 단락으로 나누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이 범죄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와야 함을 봅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사용되고 하나는 번제로 사용됩니다. 속죄제는 죄를 위한 것이요 번제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연락하십니다. 이건 역시 두 방면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둘을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구원의 숫자입니다. 신격의 두 번째이신 주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는 또한 증가, 서로 도움, 교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와 같습니다. 이는 간증의 숫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간증을 하면 이 간증은 참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19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6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두 사람씩 두 사람씩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간증하러 나갔습니다. 간증의 돌파는 두 개입니다. 대환란 동안에 증인은 두 사람입니다. 신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이에 또 다른 의미는 나눔, 상반됨, 서로 다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 둘째 날의 역사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것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불결한 짐승은 방주에 들어갈 때 한 쌍씩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여자를 낳으면 생후 2주 동안 부정하였으며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배가 많았습니다. 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의 숫자입니다. 이는 1에 증가된 첫 번째 숫자이므로 결코 하나의 완전한 숫자가 아니며 반드시 다른 숫자가 더해져야 비로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결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며 반드시 성령이 더해져서 삼위일이 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며 자녀를 낳아야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 3은 개별적인 완전한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3일의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3은 1에 1이 더해지고 또 1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 개의 1이 더해지면 3이 되고 곱해지면 1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3일이시며 1, 2, 3이신 것과 같습니다. 기하학에서 두 개에서는 형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2는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개의 선이라야 형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은 최초의 완전으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의 완전한 사람은 영, 혼, 몸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가정은 부, 모, 자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신앙은 지식, 행위, 체험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3은 또한 부활의 숫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대지는 셋째 날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거듭남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이며 말에만 있지 않고 또한 능력과 성령에 있습니다. 이것은 3이 하나로 합해진 역사입니다. 요나는 셋째 날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장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역시 3이라는 숫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3의 숫자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예컨대 침례를 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사도의 축복 역시 3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 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고 또한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되는 건 역시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세 번 말했습니다. 내 생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세 번 말했습니다. 회막 가운데서 가장 큰 기명은 바로 제단입니다. 회막 중에 모든 기명들을 모두 그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제단은 십자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고가 3규빗인 것은 십자가의 의가 이미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의 죄를 심판하실 때 천지는 3시간 동안 어두웠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 역시 세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속죄를 위해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나타나셨으며 세 번째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의 구속을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4. 4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네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구분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신상의 재료 역시 네 종류,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열국은 네 큰 짐승과 같습니다. 4는 세상의 숫자이므로 4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세상에는 사방, 동, 서, 남, 북이 있으며 세상은 네 가지 재료, 땅, 공기, 물, 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네 바람이 있으며 네 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네 강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 역시 넷입니다. 생물과 상통하는 것으로는 그룹이 있는데 에스겔은 그룹이 네 얼굴, 사자, 소, 사람, 독수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며 그것들은 또한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류는 네 부류, 백성, 무리, 열국, 방언으로 나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네 종류로 나뉩니다. 곧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은 네 종류로 나뉩니다. 그분은 밭이 곧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재난 역시 네 종류, 전쟁, 기근, 온역, 지진으로 나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는 사복음이 있으며 이들은 주 예수님의 네 방면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의 범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네 병정들이 주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제단은 네모 반듯하며 네 모퉁이를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는 세상에서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마디 또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신 것은 세상의 일, 곧 해 아래의 일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체험을 말하는데 광야가 가리키는 것은 곧 세상입니다. 산은 삼에서 온 것이며 삼은 사의 기초입니다. 삼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산은 피조물이 어떻게 그 창조자를 의뢰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산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수입니다. 산은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연약한 숫자입니다. 피조물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의 전부는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5. 5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몇 가지 의미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5는 불완전한 수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책임의 수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5는 4에 1이 더해진 것입니다. 4는 세상에 피조된 사람을 대표하고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5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수입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는 것이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의 불완전함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다섯, 사람의 발가락 다섯은 사람의 손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셨지만 땅 위에는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한지, 그들은 아직 면류관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대접의 진노는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졌지만 짐승의 권세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처녀 중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구원받은 것에 책임을 나타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 거룩하게 된 것과 문둥병자가 정결케 된 것은 모두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는 그들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발라졌습니다. 이 세 부위, 귀, 손가락, 발가락은 모두 오와 관계됩니다. 귀는 오관 중에 하나이고 손가락은 오지 중에 하나이며 발가락 또한 오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완전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책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곧 보혈의 바름을 얻는 것입니다. 보혈로 깨끗게 된 후에 그의 온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행위가 그의 부르심 받은 은혜에 합당해야 합니다. 사는 본래 아주 연약한 것이어서 일이 더해져 오가 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손에서 나타납니다. 네 손가락은 아주 활발하지만 엄지손가락이 더해지지 않으면 능력을 갖지 못하며 책임을 지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람의 책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세상의 다섯 번째 왕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주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조건입니다.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곧 좋은 땅에 들어가서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성령이 강림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교회로 하나 되는지를 예표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얻는 것은 원래 은혜로 말미암지만 그분을 속이는 자는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이것은 책임입니다. 레위기의 다섯 제물은 주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을 대표합니다. 사람은 여기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막의 양장은 다섯 폭이며 휘장의 기둥은 다섯입니다. 오는 회막의 치수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6. 6은 마귀의 숫자이며 또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마귀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마귀와 서로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어두움이 가장 깊은 것처럼 완전한 7 전에 6 또한 가장 나쁜 것입니다. 6은 2 곱하기 3으로 죄악의 드러남을 나타냅니다. 6은 나눌 수 있는 수이므로 연약한 수입니다. 사람과 마귀는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 연약한 것입니다. 6은 어쨌든 결국 7보다 짧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마귀는 어찌하든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신이 6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6일 동안 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된 것은 다만 6년 동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6년 동안만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6천년 뿐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6일을 기다려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여섯 층계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매일의 시간은 6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서 가인의 후손은 제6대까지만 서술되고 그칩니다. 교회에 붙이는 여섯 번째 편지는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인은 세상 사람의 사망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악한 영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싸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개 군병은 6분의 1이 남았습니다. 전체의 진영은 6분의 6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죄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은 여섯 폭의 염소털로 앙장을 만든 것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와 사람으로서 가지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원문에서 여섯 개의 자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6번 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항상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의 숫자는 6과 관계됩니다. 골리앗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의 신장은 6규빗이었으며 그의 창날은 600세겔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은 두 번째로 그것은 고가 60규빗이고 광이 6규빗이었습니다. 장래의 적 그리스도는 세 번째입니다.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위해 주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은 어찌하든지 6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숫자는 7이며 세상 사람은 시종 따라갈 수 없습니다. 7.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은 4의 3이 더해져 이루어진 것입니다. 4는 세상 사람을 대표하며 3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될 때 곧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7은 일시적으로 완전한 숫자이며 영원히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12에 가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7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고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합니다. 7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가운데 많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첫 번째 7은 바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신 것으로서 완전한 안식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손으로 완전한 인생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이 은혜의 때 7일을 남겨두신 것은 완전한 기다림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얻은 것은 완전한 봉사입니다.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던 것은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형벌입니다. 성소 안의 금등대가 7가지로 된 것은 완전한 연속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성의를 입어야 하고 7일 동안 정결해야 하는 것은 완전한 성결입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면 제사장이 7번 그에게 피를 찢고 7번 성소의 장 앞에 뿌린 것은 완전한 깨끗게 됨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한 것은 완전한 함께 거함입니다. 속죄일의 피가 7번 시은좌 앞에 뿌려져야 했던 것은 완전한 구속입니다. 무교절에 7일 동안 화제를 드려야 했던 것은 완전한 드림입니다. 초막절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것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제7년에는 땅을 경작할 수 없었던 것은 완전한 안식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며 7일 동안 성을 돌아서 함락시킨 것은 완전한 순복, 완전한 승리입니다. 솔로몬이 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것은 완전한 역사, 완전한 경배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은 것은 완전한 신뢰입니다. 욥의 아들이 7인 것은 완전한 복입니다. 욥의 친구가 7일 7야를 슬프게 앉아 있었던 것은 완전한 슬픔입니다. 그들이 후에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완전한 회개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은 완전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일곱 집사가 공급하는 일을 한 것은 완전한 수고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일곱 절기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 천국에 감추어진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데 일곱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의 각 시대의 상황을 예언하는데 일곱 서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많은 7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계시록이 7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일곱 이상,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곱 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금등대, 일곱 별, 일곱 등불, 어린 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 일곱 인, 일곱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 일곱 우레, 짐승의 일곱 머리와 머리 위에 일곱 면류관, 일곱 대접이 쏟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일곱 재앙, 일곱 산이 대표하는 일곱 왕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7이 사용된 것은 약 56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시대적인 완전한 수이며 일시적인 완전한 수입니다. 8.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7일의 첫날, 곧 제8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노아는 여덟 번째 사람이며 그의 가족은 모두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주로부터 나왔으며 홍수 후에 새로운 땅에서 생육하고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날은 생후 8일째 되는 날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만드신 바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것과 상통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운동한 자는 제8일에 정결케함을 받고 이제 후로는 새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8일 곧 안식일 이튿날에 주님 앞에서 흔들며 다시 50일 후에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예표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이며 제8일에는 성회가 됩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므로 성회는 천년왕국 후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을 예표합니다. 제사장 역시 7일 동안 정결하고 제8일이 되면 그의 새로운 직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8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토지를 경작해야 했습니다. 시편 8편은 주님의 왕국을 설명합니다. 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건 역시 제8일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큰 능력과 그분이 강림하시는 일을 예표합니다. 예수라는 두 글자는 원문에서 여섯 개의 자모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각 자모들은 숫자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합계는 888입니다. 제자들은 7일의 첫째 날, 곧 제8일에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집회의 날짜입니다. 제자들은 7일의 첫째 날, 곧 제8일에 연보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방법이 아닙니다. 짐승머리의 여덟 번째는 일곱째가 부활한 자입니다. 원래의 더러운 귀신에 그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더해져 모두 여덟이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에서 네 번째 짐승의 열 뿔은 셋이 멸하고 일곱이 남았는데 또 작은 뿔 하나, 곧 여덟 번째 뿔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10. 10은 세상의 완전한 숫자로 2 곱하기 5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완전한 책임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한 사람은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배역할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벌하기 위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방인의 권세가 가장 정점에 이를 때 열 나라가 있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열 발가락과 열 뿔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열 조항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게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표이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했고 유대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세상에서 열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 지는 책임은 얼마나 큰지. 서머나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기간은 10일입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하고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열 처녀로 비유됩니다. 그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 다섯과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사람의 책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랑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가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냅니다. 열 종이 열 문화를 받아가지고 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종은 열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열 성을 상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을 열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를 취하여 그분의 높고 크심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거하는 회막에서 10은 자주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솔로몬의 전과 후에 에스겔이 말한 전 모두가 이와 같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7장, 열왕기상 6장, 에스겔서 40장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12. 12는 영원한 숫자입니다. 7은 시대적인 완전함 혹은 일시적인 완전함입니다. 오직 12만이 영원한 완전함입니다. 7은 4 더하기 3으로 피조물, 사람이 조물주,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12는 4 곱하기 3으로 피조물, 사람이 조물주, 하나님 안에 융화되는 것입니다. 7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대표할 뿐이지만 12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받으며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자 안에서 융화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7은 시대적인 완전함을 나타내고 12는 영원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전자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접촉을 나타내므로 비록 완전하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후자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화합이므로 완전할 뿐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는 7과 12 모두가 4와 3이라는 두 수에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7은 이 두 수가 더해져서 이루어지고 12는 이 두 수가 곱해져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더해진다는 것은 병행한다는 것이며 함께 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곱해진다는 뜻은 연합한다는 것이며 한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곱해지는 것은 서로 더해지는 것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가 하나로 귀결되면 자연이 영원하며 길고 짧음에 나눔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봅니다. 1년은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정금의 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엘림에는 12물샘이 있습니다. 땅을 탐지하러 올라간 사람은 12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돌 12를 요단강 바닥에 두었습니다. 엘리야는 12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솔로몬은 12소로 바다를 지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12사도를 선정했고 그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12애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12바구니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12영의 천사를 보내어 그분을 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10이라는 숫자가 성경 어느 곳보다 많음을 봅니다. 여인은 12별의 면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문은 열두 진주이며 문에는 열두 천사가 있고 문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열두 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는 모든 숫자가 다 12이며 7이라는 숫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전반부에서 일시적인 시대의 상황을 말할 때에는 많은 7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에 이르러서는 12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7이 일시적인 완전함이요 12가 영원한 완전함임을 증명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가운데는 많은 숫자들이 있으며 모두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필요로 볼 때 이 몇 가지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몇 숫자들에 상관된 의미를 돌이켜 살펴본다면 우리는 적지 않은 미묘함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부터 7까지는 성경에서 숫자의 한 바퀴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그것들의 순서 역시 의미 있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숫자들은 이 7로부터 서로 더해지거나 곱해져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7은 성경의 모든 숫자들의 어미입니다. 우리가 다음의 것들을 말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각 수들이 비록 그것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하나님을 가리키면 선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악합니다. 1, 2, 3. 이 세 수는 하나님의 만족, 아버지, 아들, 성령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숫자들 앞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4는 피조물의 표시입니다. 성경에서 4는 모두 3과 1로 나누어집니다. 4는 3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4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바로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4는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을 제외하고는 우주 가운데 다른 사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3 더하기 4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다른 숫자들은 이것에 근거할 뿐입니다. 5, 6, 7, 이 세 수는 4를 근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1, 2, 3은 일곱 수 중 처음 세 수로 조물주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4는 일곱 수 중 중간에 위치한 수로 피조물을 나타냅니다. 5, 6, 7은 일곱 수 중 마지막 수로 피조물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5는 4 더하기 1이고 6은 4 더하기 2이며 7은 4 더하기 3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오직 3이며 사람의 숫자는 오직 4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와의 관계는 오직 7, 4 더하기 3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5는 4 더하기 1로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와 상반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5가 4 더하기 1인 것은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앞에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책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조물주에게 은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그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릇 숫자 가운데 5가 있는 것은 모두 책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40 등이 있습니다. 6은 4 더하기 2로 피조물, 4가 어떻게 결함이 있고 분쟁하는가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들, 4가 어떻게 도움을 얻고 구원, 일을 얻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6은 타락한 세상 사람의 실제 상황을 나타냅니다. 7은 4 더하기 3으로 피조물, 4가 조물주, 3의 연락을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숫자를 읽어봤다면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의 교훈과 사상이 얼마나 기묘한가에 대해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대략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 중에 숫자와 연관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됨을 느낄 것입니다.